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모든 교회에서 신앙 고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사도신조,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속에서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미처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뭐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아마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어떤 그 감동이 없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엄청난 사실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동안 그 자기들이 신앙생활에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에 대해서 큰 이제 충격을 받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내용도 중요하고 역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할 때에 신앙의 대상한테 신앙 고백이 가능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믿는 것이지, 그 신앙의 대상에게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참 웃기는 행위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광대무변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짧은 몇 마디에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의 대상에게는 우리가 그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신앙의 대상에게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나와 동격에 있는 다른 인간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말은 성립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대상에게는 기도만 있을 따름이지 그 신앙의 대상에게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내용상으로, 법상으로 이게 성립되지 않는 내용을 오늘날 모든 교회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오늘 우리들이 신앙 가운데에서 이 잘못된 관행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건가? 다시 한번 거듭거듭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네가 그 짧은 혀몇 마디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펼치고 있고 역사를 진행하는 나로다 표현한단 말이냐? 네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걸그몇 마디 요약한단 말이냐? 그건 참 너무 경거망동한 행동이다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로서 반복되어지는 역사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냉정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신앙의 유익이 되고 우리들 삶 속의 경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장려할 수도 있을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경건에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동질성을 확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일이고 아울러 오늘 우리가 현행 실시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어떤 정치적인 역사 속에서 결행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AD 64년 네로 황제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250년, 300여 년 전까지 수많은 제국의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으로 죽어가던 그 엄청난 핍박이 바로 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정지되고 아울러 오늘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 유산들이 이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콘스탄틴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었는가 생각을 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의 로마 제국 황제로서 하나의 기독교를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잘 이용하려고 했던 노련한 정치가일 뿐이지 그분이 어떤 신앙심이 두터워서 우리 기독교를 하나의 핍박을 멈추게 한 그런 분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 기독교에 미쳤던 영향이 뭔가 하는 것은 AD 313년에 그가 밀란의 칙령이라고 하는 유명한 밀란의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의 핍박을 멈추게 하는 그런 하나의 위대한 일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의 핍박을 멈추게 하고 난 다음에 AD 330년에는 이태리 로마에서 지금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에 이어지는 수많은 역사적인 산물들이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하나의 기억될 우리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일요일 날을 이 콘스탄틴 황제가 예배일로 선포를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사실 때문에 역사적 사실 때문에 안식교도들이 하나님이 성경에 정한 것은 안식일날 정하고 인간인 황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일로 정했기 까닭에 인간이 제정한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짜 날이고 하나님이 제정한 안식일 날만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날이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안식교도가 있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황제는 아니었지만 AD 313년에 기독교를 핍박을 멈추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어지는 모든 행사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일요일이 공식적인 예배일로 법정 제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를 믿는 안식교도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적인 것이 안식일날인데 인간이 만들어놓은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예배일이다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 우스개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골 어떤 장로님이라는 분이 일찍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고 기독교 진리를 공부하기는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항상 1년 12달 농사철이 바쁜 이 양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아는데 뭐 성경에 대한 것, 역사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가운데 어느 날 안식교도 처녀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 안식교도 처녀가 두 명이 찾아와가지고 이 바쁜 장로님을 붙잡고 나서 장로님 성경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날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 날이 분명히 토요일 날인 건 맞죠? 그런데 왜 장로님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고서 척척 성경을 들이대는데 이 장로님이 도저히 이 명석한 안식교도 처녀를 답변할 재주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치를 했을까요? 이 장로님은 자매님들 우리 기도나 하고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합시다. 그러고는 성경을 덮어놓고 장로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초한 종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진리는 알았지만 기도하며 공부하지 못했기 까닭에 썩고 썩고 부패하다 보니까 똥파리들이 날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똥파리로 인하여서 이 노종이 창피하게 아주 곤욕스럽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똥파리들을 이대로 붙여둬 가지고 가서 이 종을 계속 곤욕스럽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똥파리들을 날려줄 것입니까? 똥파리 똥파리를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똥파리들이 기도도 끝나기 전에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교도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와 성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명백하게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똥파리 기도하지 아니하고 명백한 기도 답변하기 위해서 성경 한 두세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있는 말씀 한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여기 보면 주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첫날이 어느 날입니까? 월요일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 중에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입니다. 확실하죠? 여기 사도들 때에 이미 주일날,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계시록에서 주일날이라고 하는 로드스 데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붙여진 이름이고 이미 안식 후 첫날, 주의 첫날 되는 날 사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관행이 이미 사도시대 때 이루어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어느 날이요? 주의 첫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사도들이 주의 첫날, 주일날 모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시작.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주의 첫날이라고 하던 그런 어떤 그 이 사도서신과 사도행전의 관행이 이제는 성경의 최후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는 주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대로 주일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미 성경 속에서 주일날, 주의 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습관이 지속이 되어 왔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신학자도 아니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 왜 주의 날을 예배날로 인정을 했는가? 이거는 안식에 예배를 드리는 유대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이 두 가지의 관행이 마치 우리 한국의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신정과 구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습관상으로 존속되어 오던 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하나의 수많은 기독교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의 그 현실을 사실화 해버리고 마는 것이 하나의 콘스탄틴 황제의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안식교도들이 인간이 주일날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성경적인 역사의 사실을 잘못 이해한 하나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이 언제죠? 12월 25일. 예, 확실합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이런 하나의 이 종교는 어디냐고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영국 성공회, 루터교, 개신교 전체, 그런데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하고 러시아 정교회는 크리스마스 날이 언제예요? 누가 아세요? 1월 6일입니다. 1월 6일. 지금 이 러시아와 우리나라와 지금 굉장히 밀착하고 있기까 달게 그들이 옛날 러시아 정교회가 쓰고 있었던 하나의 그 성당을 우리 한국교회의 그 CCC 대학생 선교회 김준근 목사님께서 그 회관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당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성당을 만들어 달라고 한국에 요청하는 하나의 그런 하나의 시점이 있습니다만은 러시아 정교회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주현절이라고 해서 1월 6일이었는데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바로 이제 그가 기독교의 그 성탄절을 12월 25일 날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콘스탄틴 황제는 무슨 까닭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만들었을까요? 누가 아십니까?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예배날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25일에는 전국적으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 제사날을 어떻게 예수님의 성탄일로 대체함으로 말미암아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근절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과 종교적인 목적이 믹스가 되어가지고 태양신을 하나의 제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태양신 숭배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4년마다 열리고 있는 그리스의 이 올림픽 운동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88년도에 올림픽을 할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해마다 올림픽 때만 되면은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행사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성화봉송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성화봉송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 성경이 나오는 이 고린토만에 거기에서 그리스에서 착출된 12명의 처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반사경의 태양에 의해 가지고 가서 햇빛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불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명한 신 중에 제우스 신이 하늘의 불을 끄집어다가 인간에게 준 그 제우스 신의 고마움을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태양이 있는 그 밝은 빛을 하나의 반사경으로 불을 받아가지고 고린도만에서 그 불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고 하면은 아테네까지 가서 아테네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제주도로 와서 제주도에서부터 성화봉송 주자라고 해서 전국을 누벼가지고 그리고는 마지막 성화단에다가 불을 태워가지고 가서 올림픽 제전 내내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하는 겁니까? 문화입니까? 종교입니까? 이거는 문화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태양신의 잔재를 지속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태양신이 이런 어떤 콘스탄틴 황제가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태양신 예배였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하나의 문화 행사로 인식이 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어떤 12월 25일 성탄절을 바로 누가? 바로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에게 성탄절로 제정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325년에는 니케아, 지금 터키의 저 서북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이슬람을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태리 로마에 있던 로마 제국의 수도를 지금에 있는 이스탄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터키 건너 있는 그쪽으로 옮겨갈 때에는 왜 그쪽으로 옮겨갔겠습니까? 터키 반도뿐만 아니라 중동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파키스탄 이쪽 있는 전체 덩어리가 이게 로마 제국의 기독교 국가였던 땅 덩어리였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로마 제국이 이태리 반도 로마에서 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 역정상 여러 가지 불리하기 까닭에 세계를 제패할 욕심을 가지고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근처에 니케아에다가 지금의 터키에다가 거기다가 서방과 동방의 최초의 종교회의를 열어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누가? 콘스탄틴 황제가. 그러므로 이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분이 참 많은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AD 330년에 이태리 로마에서 지금의 이스탄불에 있는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천도를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도네션 오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런 콘스탄틴의 기증이라고 하는 하나의 책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태리 로마시 안에 있는 바티칸궁을 쓰고 있는 라테란궁을 콘스탄틴 황제가 330년에 이태리 로마에서 황제로 있다가 자기가 330년에 터키의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하면서 자기를 세례를 주었던 로마교회 감독인 실베스터에게 고마워서 기증을 했다. 그것이 천주교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하나의 오늘날 바티칸궁의 하나의 교황의 근거입니다. 교황청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하나의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로마 모든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게 콘스탄틴 황제가 330년에 이태리 로마에서 천도를 하면서 그 이태리 로마 감독이었던 실베스터가 자기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고마움으로 그걸 기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역사는 뭐냐고 하면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336년에 죽어요. 336년에 죽는데 임종 세리를 누구한테 받냐고 하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니코메디아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종 세리를 받습니다. 왜? 왜 임종 세리를 받느냐고 하면 한 번, 그 세리가 아니에요. 한 번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순교 외에는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교부들이 가르치니까 이 황제가 말하기를, 아니야, 나는 침례받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질 자신이 없어. 나는 수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수많은 여자들을 다스려야 내가 정치를 하는데 나 죄 안 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침례를 기피하다 나중에는 죽기 직전에 침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분에게 죄를 사야 되겠다고 하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임종세례를 준 것이 336년의 행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고 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330년에 로마를 천도하기 이전에 세례를 받은 일도 없고 준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엄청난 바티칸 궁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성당과 터를 그들이 황제로부터 기증받았기 까닭에 이것이 우리 소유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이태리 왕조들하고 싸워가면서 오늘날 그 모든 터를 군림하라고 있는 것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고 싶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사실 이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었습니다. 어떻게 아닌 걸 아냐고 하면 그는 기독교에게 이렇게 주일날을 제정을 해주고 성직자들에게 면세도 해주고 군대도 명직도 해주고 수많은 기독교들에게 혜택은 주었지만 항상 이 사람은 기독교 의식, 라틴의 하나의 태양신 숭배의 지주 노릇을 죽을 때까지 했고 자기 아들들에게 시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우상도 섬기고 기독교도 섬겼던 그런 하나의 절묘한 정치가로서 생애를 살아갔던 분이 콘스탄틴이었다. 하지만 이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기독교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핍박이라고 하는 게 멈추어지고 기독교가 안정을 얻는 그런 하나의 혜택은 얻었기 까닭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분에 대한 이름만큼은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이 정도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콘스탄틴 황제를 소개를 이만큼 드리고서는 우리가 이제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니, 교회사 시간에 무슨 이슬람 얘기입니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타종교 얘기 아닙니까? 당신 종교들이나 잘 알아볼 일이지 무슨 남의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만 되는 문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닥쳐왔는데, 오늘날 이슬람이라고 하는 데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수없이 당면한 현실 문제로 지금 우리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선교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강력한 하나의 사탄의 대도구로 우리들 앞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 제대로 된 이해와 잘못된 이해 두 가지가 오늘 공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이해는 뭐냐고 하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생긴 이후에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을 들고 정복을 외쳤던 그런 하나의 무사 종교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알려진 종교였는데, 오늘날 이 한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가에서 어디 가서 공부하고 왔느냐고 하면은 미국이나 서방에 가지 아니하고 터키 나라에 있는 그 이스탄불에 가서 이스탄불 대학에서 소위 문화사를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한양대학, 선문대학, 용인대학, 수많은 대학가에 이 PhD 학위를 가지고서 하나의 정식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테레비에 나타나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는 어떤 글을 쓰고 이슬람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슬람에 대해서 완전히 평화주의로 설명을 하기 까닭에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교수들, 좀 심하게 표현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슬람의 혜택을 받은 어용학자들에 의해서 이들로 말미암아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잘못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심각하냐고 하면은요, 이슬람들이 지금 서울에 와서 예컨대 이슬람에 대한 것을 비판적인 공개 강연을 하려고 하면 이슬람 측에 이름 모를 청년들이 수십 명이 나타나서 공포 분위기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지금 서울 장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이제 남의 종교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현장면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투쟁을 해야 되고 닥쳐야 되는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생겼으며 그들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그들의 교리가 무엇이며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지를 이 시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탄생된 이슬람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창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호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호메교라고도 하고 회회교도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분들은 그 마호메교를 믿는 게 아니고 또 마호메시 하나의 예언자요 선지자이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을 조화를 하는데,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시름이라고 하는 말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 또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 규율이라고 하는 말인데 알라에게 복종을 한다, 알라에게 순종한다, 알라에게 모든 것을 귀한다고 하는 뜻으로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이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 이슬람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좋아하는 대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슬람의 시작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마호메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압달라였고 어머니는 아미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6세 이전에 그 부모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년 시절에는 광야의 추장의 아내에서 손에서 자라났고 그리고서 성장한 후에는 삼촌 아부 탈립이라고 하는 삼촌을 따라서 약대 캐러반으로 약대상으로 중동을 많이 여기 돌아다녀가지고 그 약대상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떤 곳에 가서 잠자면서 주워들었던 얘기, 아브람 얘기, 모세 얘기, 무슨 뭐 요셉 얘기 또는 예수님 얘기, 그 수많은 얘기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들을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호밋이 25살 먹었을 때 자기보다 15년 연상인 이 메카의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였던 아주 유명한 부자 카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자하고서 첫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호밋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2남4녀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2남4녀의 모든 딸들은 다 죽어버리고 딸 하나만 생존하게 되는데 그 딸 이름이 파티마라고 하는 딸인데 그 딸이 후에 제4대 칼리프가 됐던 그 알리, 시아파의 교주가 됐던 분의 남편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 마호메드 이 처단에 했던 카디아는 자기 남편이 40살 먹었을 때 그 히라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계시를 받아 그 자기 남편을 영웅으로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 역사 속에서 보면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러더러는 부인이 똑똑해가지고 남편을 출세시키는 그런 하나의 역사를 많이 봅니다. 이 마음에 또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15년은 연상이지만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분을 출세를 시킬까?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무슨 이상한 걸 봤다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예언자라고 추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0살 먹은 이 사람은 돈도 있고 아내의 하나의 모든 경제로 인해서 점점 예언자로 추앙이 되기 시작하는데 40살이 먹기 전까지 마음에 대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예언자라고 그 부인이 떠들어대지만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먹혀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포기를 했지만 별로 가족들 외에는 이 마음이 잘 따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디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더더구나 이런 어떤 협조를 못 얻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첫 부인이 죽고 난 619년에 아라비아 포교 활동을 위해 가져가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622년에 아주 참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지만은 타지에 가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 시작을 해서 622년을 서력 기원 622년을 하나의 이슬람의 기원 원년이라고 해서 히즈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22년은 이슬람의 기원 원년이 됩니다. 그 원년은 왜 그러냐고 하면 이 메카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을 메디나에 가서 600명의 신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기 성공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그 기원을 갖다 히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힘을 얻은 이 마호미에서는 624년에 600명의 강한 무사군들을 갖다가 이끌어내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 메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메카로 돌아와서 600명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그들에게 큰 공적을 베푸냐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손에는 고란 한 손에 칼처럼 정복을 잘해가지고서 많이 제압하는 사람들에게는 별을 달아주고 그 가족들에게 월급을 향상시켜주는 아주 무사도의 특기를 이 마호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의 무사들이 어디에 대결을 하고 있냐고 하면 그 당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300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호밋은 미신 타파를 하고 오직 신은 유일신 알라 한 분이라고 하는 걸 고집하는 그런 하나의 유일신을 강조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걸고 미신 타파를 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먹혀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 나와 있는 기독교란다든지 유대교도 이것도 소수의 종교이기 때문에 미신으로 간주하면서 타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300여에 되는 수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우상들을 제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이 마호밋이라고 하는 사람은 632년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는 적어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 일부까지 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난 다음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코란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 여러분 이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란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reading, 독서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전체가 114장 622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코란의 내용인데 이 코란의 내용은 뭐냐고 하면 마호멧이 구두로 전해준 거를 그거를 구술을 받았었던 두 증인이 아부바르크라고 하는 사람과 자이드라고 하는 이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자무식이에요. 아무 글을 모르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610년부터 630년까지 20년 동안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는데 이 계시를 받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고 하면은 큰 그 이 천사가 자기를 아주 혼란 중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귀에다가 무슨 소리를 들리냐면은 막 징 같은 소리를 울려줘서 징징징징징징징 징이 이 먼 소리에 꽉 차면은 완전히 무화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계시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 받은 거를 자기에 있는 서기들에게 구술해줘. 내가 받은 거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하는 거를 베껴쓰게 했는데 제1 때 다시 말하면 이게 마호메트 후에 이들은 칼리프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교총이라고도 하는 제1 때 칼리프가 이게 아부베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받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받아 썼는데 이게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제2대 칼리프였던 오마르가 다시 또 수정을 합니다. 그것도 불완전합니다. 그리고는 제3대 칼리프인 오트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오늘 우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코란이라고 하는 이 책은 마호메시 죽고 난 다음에 세 번의 편집에 걸친 12년 후에야 완성된 것이 오늘날 코란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코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하나님께서 사용한 언어였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지를 못하게 하다가 1930년대에 와서 터키 제국이 하나의 이제는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슬람 국가가 되니까 이 터키 언어로 할 수 없이 사우디아라비아 언어를 번역을 하면서부터 영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로 지금 보급이 된 것이 코란이 하나의 번역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제 각 나라의 모든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이 코란이라고 하는 언어가 지금 수많은 하나의 언어로 이제 보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란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코란의 내용은 칠신오행이다. 일곱 가지를 믿고 다섯 가지를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코란의 중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칠신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냐고 하면은 첫째, 유일신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종종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가 믿는 신관이 유일신을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럼 참 오늘 우리 많은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자, 유일신을 믿는 것이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죠? 또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죠? 기독교도 유일신을 믿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확실하게 안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물론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삼위일체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말할 수 없겠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믿는 것은 유대교가 믿는 거나 어떤 이슬람이 믿는 것 같은 그런 유일신 개념이 아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세 분이 따로 계신데 그들이 모든 구속의 역사 행위는 그들이 같은 공동 목표로 하는 일체 행사를 이루는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제가 참 신학교 오래 종사해보면서 또 목회자를 종사해보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4분지 3은 삼위일체 신앙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허다반인 것을 제가 목격을 합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삼위, 내가 이제 정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어떤 신학교에 가서 가면은 교수 노릇하고 교회 가면은 목사 노릇하고 집에 가면은 남편 노릇하는 각각 한 몸이 의격이 다른 한 몸이 이거는 그 전 완전한 이단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일체인데 어떤 때는 목사로 어떤 때는 교수로 어떤 때는 남편으로 그런 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에 보시고 또한 에베소서 1장에도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죠. 이 성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죠? 그때에 뭐가 나타나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공중에 나타나죠? 또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물 위에 계시고 성령님은 공중에 따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같은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구속의 사역과 이 모든 행사를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일체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본다고 하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구속사업을 디자인하인 하나님의 계획자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뤄놓은 그 모든 구속사역을 실천하는 실천자시고 성령님은 이분들이 하신 일을 협조하시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역할을 당합니까? 오늘날 이 삼일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잘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일신을 믿는데 그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계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은 유대교가 믿는 유일신, 기독교가 믿는 유일신하고 우리하고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것은 삼위일체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사를 믿습니다. 경전이 104권이 있는 게 믿습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율법도 있고 다윗의 시가도 경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 복음서도 경전이고 마호메드에 의해 계시된 코란도 경전이고 이분들에게는 우리는 66권이 아니라 104권의 경전을 믿어요. 그 다음에 예언자가 20만 명이나 있는데 대표적인 예언자가 6명이에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마호멧. 그래서 예수도 하나의 예언자였는데 실패자고 그걸 예언을 완성한 것이 최후의 마호멧이 예언자라는 겁니다. 이들은 또한 숙명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이슬람들이 말하고 있는 칠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행이라는 게 뭐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 일일에 다섯 번 기도하는 것, 의무금 내는 것, 단식하는 것, 순례하는 것, 요 다섯 가지가 행해야만 이슬람 교도가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코란의 내용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쉰 다음에 우리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